아, 오늘 2장 8절부터 시작하면 되는데요. 1장에서 제가 놓쳤던 얘기가 있어서 하나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1장 끝에 보시면 사가랴의 예언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어떻게 본다면 사가랴의 찬송이라고도 할수 있는 부분인데, 이 찬송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사가랴가 1년 동안 말을 못했잖아, 그죠? 그리고 평생 동안 아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1년간 벙어리로 지냈던 그 입이 열리는 그 순간에 부른 찬송이 이 사가랴의 예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사가랴의 찬송 속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정상일까요? 그 이전 상황이 이래요. 평생 동안 아이가 없던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 주셨어요. 그거 안 믿는다고 해서 1년 동안 말을 못 하다가 드디어 말문이 터졌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한다면 무슨 찬양을 해야 옳겠느냐? 우리하고 비교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아들 얘기일 가능성 많아요. 특히 할아버지들이 손자 얻으면요, 얘기마다 손자 얘기예요. 휴대폰 없던 할아버지가 스마트폰을요, 손에서 놓지를 않는답니다. 이유는요? 손자가 잘하는 모습, 하는 짓을 휴대폰으로 날마다 찍어 보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럴 정도로 좋답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사가랴의 찬양이라고 할것 같으면 그 속에 아들 주신 거에 대한 감사, 뭐, 이런 게 나옴직도 한데요. 아무리 자세히 봐도 그런 얘기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찬양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예를 어디서 보셨는지 혹 기억나셔요? 아이가, 그렇죠. 한나. 아이가 없어서 그렇게 소원했던 그 한나가 아들을 얻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을 얻고 성전에 와서 부르는 찬양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아이 주셔서,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대한 찬양만, 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하고, 이분들이 감사하는 것하고, 아, 차이가 좀 있구나. 우리가,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가랴의 예언이라고 불려진 이 부분하고, 한나가 사무엘을 안고 성전에 와서 불렀던 찬송하고, 이건 우리가 유심히 한번 봐둘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2장 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럽시다. 거기까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는데, 탄생하신 그 모습이 굉장히 초라해요. 초라하다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봤던 그 앞부분을 조금 보면, 어디서 태어나셨죠? 마구간에서 태어났죠.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마구간, 그것도 구유, 짐승의 여물통에 니어 있으니 참 초라한 모습이기도 하죠. 태어난 장소가 베들레헴이지만 나중에 불릴 때는 보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르잖아, 그죠? 나사렛 사람이라고 할 때 이 나사렛이 본 동네인데, 나사렛이란 동네는 구약에 나오지도, 이름이 나오지도 않는 곳이에요. 그런 시골 사람. 그리고, 마구간에서, 거기에서 태어났죠. 자, 오늘 이 본문에 볼 것 같으면, 이 메시아의 탄생에 손님들이 찾아와요. 소위 말하면 축하사절이 찾아오는데, 축하사절은 누구예요? 처음 찾아온 축하사절? 목자예요. 우리는 목자 그러면 뭐 느낌이 좋을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에서 직업으로서의 목자는요, 제일 급수가 낮은 천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축하사절조차도 참 보잘것없는 축하사절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누가 봐도 아 대단한 분이 났구나 라고 할 만한 그런 모습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에게 무슨 계시를 받거나 하나님에게 어떤 이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전부 자기 일에 충성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도 주목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땡땡이치고 놀고 있다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귀한 사명을 받았거나 위대한 사명을 받았다 뭐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건 영화에서는 그런 게 나와요. 어디 놀러 갔는데 갑자기 비상 연락이 와서 뛰어와가지고 뭐 했다 뭐 이런 거는 영화의 이야기고, 성경에는 보면 전부 다 자기 일에 충성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좋은 소식을 들려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면 반가울까요? 무서울까요? 아, 깜짝 놀랄 거. 놀라긴 놀라겠지만 안 반가울까요? 본문에 보면 9절에 뭐라고 표현됐느냐면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는지라 이렇게 돼 있죠. 밝은 빛이 나타났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는데 이들은 크게 무서워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몸에서 빛이 팍 났어요. 야 신기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갑자기 놀래서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라는 것이 뭐 우리가 경험을 못해보니 도대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막상 그 장면에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워지나 봐요. 이 장면과 관련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하나 해볼 만한 것은 아브라함이 고향을 왜 떠났을까? 근데 이유를 알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 딱 한마디가 나오는 게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영광의 하나님. 그럼 그게 아브라함에게 어떤 느낌을 줬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기 표현을 보면 주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무서워 떨더라. 이렇다면요.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으면 아브라함 입장에서요. 무서웠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 먼 곳으로 갔겠느냐. 이런 걸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낼 수 있는 답은 무서워서 갔어요. 야, 이분 말씀을 안 들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무서워서 갔다고 보는 게 정답이에요. 영광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럼 무서워서 안 갈 수는 없어서 갔죠. 근데 끝까지 못 갔죠. 목표가 가나안으로 삼고 갔다가 도중에 하란이라는 곳에 또 오래 머물러 있었거든요. 원래 무서워서 시작한 일은요, 그렇게 알뜰살뜰 충성스럽게 잘 안 하죠.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께서 또 부르셔서 결국 가게는 됩니다만은 일단은 그 주의 영광이 나타났다, 아니면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러면 우리에게는 이것이 참 무서운 일이구나. 그냥 그렇게 짐작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는 반가울까, 무서울까? 혹시 안 무서울 수도 있을지 몰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그만큼 많이 알고 있으면 안 두렵지 않을 수도 있을는지 몰라요.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반갑게 뛰어가실래요? 잠깐 숨었다 가실래요? 지금은 반갑게 뛰어갈 것 같죠? 네. 당연히 그래야죠. 자, 어쨌든 이 본문에서는 목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천사가 그들에게 전해주는 얘기가 뭡니까? 10절 중간에 보시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구에게 미칠 소식이죠? 온 백성이죠? 온 백성이 누굴까요? 이게 단순하게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온 백성,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아, 대단한 소식인가 했는데 12절에 보니까 뭐예요?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뭐냐 그러니까 세상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그거란 말이죠. 아기가 하나 태어났는데 구유에 누워있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이래요. 아기 태어난 것이 기쁨은 기쁨이지만 그렇다고 그게 그럴 만한 기쁨이 될 리는 없을 텐데, 그죠? 이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니란 걸 천사들이 말해주고 있죠. 어떤 아기냐 하니까 11절에 보시면요.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이럽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이 아기가 다윗의 동네에 났다고 말하는 것은 은근히 뭘 암시하느냐 면요, 이 아이는 다윗의 위를 이어갈 왕이다, 그런 뜻을 담고 있죠. 그런데 그 놀라운 소식을 왜 목자에게 알리느냐? 목자는 천한 직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굳이 이 놀라운 소식을 목자에게 알리는 것은 이 아이가 목자와 비슷한, 목자 같은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또 띄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두 개를 종합을 해보면 이 아이는 목자와 같은 왕이다, 이런 성격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목자와 같은 왕이 태어났는데 구유에 초라하게 누여져 있어요. 사람의 보기에는 너무너무 초라한 아기 모습이지만 이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보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하고 이렇게 참 다를 때가 많아요. 2절 끝에 보시면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러죠. 여러분, 표적이라 그러면 뭐 멀쩡한 산이 깨져 날아간다든가 아니면 멀쩡한 숟가락이 휘어진다든가 뭐 그런 게 돼야 표적 아니겠어요? 아니, 엄마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를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이다, 그럼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요 참 이상한 표적을 보여줄 때가 참 많아요. 이게 무슨 표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진짜 이적 같은 게 종종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 이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 이적 보여주셔요. 진짜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일 맡기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셔요. 근데 때로는요 어떤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은 아무리 봐도 그게 표적이 아니야. 그럴 경우가 종종 있어요. 표적 같지도 않은 표적을 주시면서 이것이 표적이니라, 이건 다른 말로 하면요 믿으란 뜻이에요. 믿으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해 오너라 이랬더니 모세가 속으로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무슨 증거, 이적을 하나 보여주세요. 아마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아니까 하나님 답변을 보시면 알아요. 하나님께서요, 증거를 하나 주셔요. 내가 너를 보냈고 네가 반드시 내 백성을 인도하게 낼 거라 그러는 증거를 하나 보여주셨는데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웃겨요. 네가 내 백성을 인도해서 이 산에서 나를 다시 만날 것이니라.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무슨 증거예요? 엄밀히 따져서 모세가 그런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했다고 친다면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느냐? 안 주신 거예요.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보낸다고 하는데 너 믿고 가라? 이 말이에요. 믿고 가보면 장차 내 말대로 될 거다. 이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말은 내 말대로 될 거니까 믿고 가라. 이런 뜻이에요. 마치 아이들이 엄마 나 친엄마 맞아? 진짜 엄마가 날 낳은 거 맞아?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그래요? 저는 누구나 한 대 베푼다 이러대. 커 봐라 알게 된다. 이런 거잖아요. 커 보면 하는 짓이 생겨 먹은 것이 저절로 다 닮아가게 되고 저절로 다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실 때요. 이것이 표적이니라. 그럴 때 우리가 볼 때 도무지 표적도 아닌 걸 표적이라고 그래요. 믿으란 얘기예요. 지나보면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런 겁니다. 사람 눈에는 도저히 표적같이 돼 아니하고 그냥 조그만한 아이가 하나 태어나서 그것도 불쌍하게요. 짐승 밥통에 누워있는데 이게 사람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탄생 모습이에요. 이사야가 그렇게 이미 예언했어요. 뭐와 같고요? 마른 땅에서 태어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아무도 그걸 주목해서 보지 않을 볼품없는 모습으로 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 이 아이는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셨던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사람이 보는 눈이 너무너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물을 볼 때나 사람을 볼 때야 이런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14절 봅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가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큰 일을 하셨을 때에 하는 거잖아요. 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 아이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아니, 뭔 일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작은 아이 하나의 탄생이 작은 아이의 탄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볼 때는요, 온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큼 위대한 이야기라는 걸 사람들은 잘 모르겠죠. 천사들은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느냐? 천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요, 사람을 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인생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끔찍하게 사랑하셨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참고 지금까지 오신 그 하나님께서 최후의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독생자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께서 처음 원하셨던 그 꿈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죠. 이게 얼마만큼 위대한 일인가를 알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 표현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 평강, 평안 다 합쳐서 평자 들어가는 거는 히브리 말로 하면 거의 다 샬롬입니다. 샬롬이죠. 여러분 진정한 평안, 평강은요. 누가 줘요?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나무 눈만 번쩍 떠도 마음이 떨리고 감이 눌리고 이래갖고 어떻게 평화를 누리겠어요? 아, 우리는요, 옆에서 누가 말만 한마디 해버려도요, 그냥 평안이 깨져버려. 갑자기 잠이 안 와. 우린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옆에서 누가 못된 소리 한마디 딱 해버리면요. 그냥 맨날 며칠 잠을 못 자. 근데요, 하늘이 무너져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안을 누리는 수가 있거든요. 이런 평안은요, 하나님을 믿는 데서, 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니, 누가 나를 건드리겠냐. 이거 아니고는요, 진정한 평안은 이 땅에 없어요. 성경에서 좋은 예를 들라 그러면 제가 자주 예를 드는데, 다니엘 같은 경우가 참 그런 경우에 해당돼요.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요. 자기를 노리는 사람들이 다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문 다 열어놓고 거기 앉아 꿇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커튼 치고 하면 될 긴데. 여러분, 커튼 걷어놓고 하는 기도하고 커튼 치고 하는 기도하고 효력이 좀 다를까요? 제가 아이들한테 가끔 물어봐요. 돌돌돌돌 말아서 주는 헌금하고 다리미로 싹 다려서 빳빳하게 펴진 돈하고 어느 게더 가치가 있냐? 이런 빳빳한 돈하고 꼬깃꼬깃하게 쪼개진 돈하고 어느 게더 가치가 있어요? 똑같죠? 빳빳해도 천원이고 손으로 돌돌돌 말아도 천원이잖아. 예. 차이가 뭐냐 그 말이에요. 차이는 빳빳하게 그냥 의도적으로 만들어 온 돈은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돈 액수는 같은 거라도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다니엘 얘기하다 글로 갔네 그죠? 미안한데 커튼 친 거하고 커튼 열어 제낀 거하고 기도가 달라지나요? 아니, 하나님이 들으실 때 그래. 커튼 치면 잘안 들리고, 커튼 열면 잘 들리나요? 관계 없잖아요. 뭐가 달라요? 그 원수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노리고 있는 것에 대한 자기 마음 상태는 다르죠. 커튼을 친다는 건 뭐예요? 조금 가리고 숨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거고, 그 원수들이 살피는 것이 내게 두려움을 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커튼 열어 제치고, 보는 데서 기도한다는 거는요? 너희가 나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담대함. 이런 게 평안이란 말이죠. 다니엘에게 그런 게 있었죠.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사업이 잘 되고, 아이들 잘 크고, 일이 잘 되고, 이런 것도 사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죠. 그러나 근본 평안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평안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걸 주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그런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어이씨,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까? 또 이제 이렇게 되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천사의 찬송에서 연관을 지어서 답변을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 하셨어요?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큼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이 아기를 탄생을 기뻐하고 다른 말로 했어요. 이 아이가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라고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시겠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샬롬. 평화를 주신다. 천사들의 찬양의 내용이 그런 거죠. 여러분, 하늘에 천사가 또 정군 천사가 나서 이런 찬양을 했어요.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혹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장엄한 찬양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가장 장엄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신의 저리 뭐 고신 찬양제 그러고 여러 개의 찬양대가 전부 한꺼번에 다 모여가지고 관객들까지 다 일어나서 한꺼번에 찬양을 하면요? 대단하지 않을까요? 그 속에 들어가 보셨어요? 그 속에 들어가서 자기 힘 다 해서 함께 그걸 불러보셨나요? 여러분, 그 감격입니다. 진짜 감격이에요. 여러분, 저기, 그런 음악회 가서 앞에서 찬양하고, 나중에 마치고 박수 막 치고, 이런 거 보면, 아, 나도 저기 한번 서보고 싶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소망도 꿈도 없고, 뭐, 욕심도 없고, 그런 거 사는 재미가 참 없잖아요. 나도. 여러분, 저도 하고 싶은 게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일찍이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누리고 싶은 감격 저런 걸 저는 일찍이 다 한번 거쳐봤거든요. 그 감격 그대로 누리면서, 그래, 나도 그랬었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웬만큼 욕심을 안 부려요. 근데 그 감격이 얼마나 그런지 모릅니다. 땀 흘려가면서요, 온몸 다이가 찬양해가면서 부르는 그 느낌이 얼마나 클지 모르는데, 세상에 그것도 아니고 천군 천사들이요 이렇게 장엄한 찬송을 불러요. 얼마나 위대한 음악일까요? 관중이 얼마예요? 관중이 누구예요? 네? 온 백성요. 에이, 다들 자고 있는데. 아니요. 그 온 백성들 귀에는 안 들려요. 다들 자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목자죠.
목자뿐이죠, 사실은. 여러분, 너무너무 위대한 찬양을 부르고 있지만 관중이 없어. 몇 명밖에 안 되는 초라한 관중 앞에 이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뭔가 어색한 거예요. 왜 이리 어색하냐? 여러분, 아기 예수는 이렇게 초라하게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은 정말 위대한 이야기이지만 그것을 알아보고 그걸 그 찬양을 들어주고 한 사람이 별로 없는 정말 특이한 상황인 것을 이 장면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나중에는 바뀌어요. 여러분, 계시록에는 가보면요, 천군 천사가 찬양하고 만물이 찬양하고 모두가 찬양을 하는 장면이 계시록에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렇게 가지만 아기 예수의 탄생은 참 어색하게, 초라하게, 이상하게 시작이 됐더라. 그 장면을 잘 보여줍니다. 그 천사들이 떠나간 것을 보고 목자들이요, 빨리 달려가가지고 그 요셉과 마리아를 보고 자기가 보고 들었던 것을 전부 전해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랐다고 그래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런 찬양을 들어보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의 탄생이 이게 예산 일이 아니구나. 이걸 천사, 이걸 목자들이 전해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참 재밌어요. 목자들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이 놀라운 소식을 오늘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 출발은 천사가 이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우리에게까지 어떻게 들어왔느냐,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보면 재미가 있어요. 자, 제일 처음에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에요. 그 다음 누가 전하죠? 목자가 전해졌어요. 그 다음요? 그 다음 이 이야기를 누가 누구에게 전할까요? 최소한도로 누가가 이걸 기록하고 있으니 누가에게 전해졌을까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마리아나 아니면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누가에게 전해졌겠죠. 누가가 이걸 기록했어요. 그다음 누가가 기록한 이 책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는요? 몰라요. 모르긴 모르지만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 목사들, 선교사들 이런 선들을 거쳐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졌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이 한마디로 말해서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렇게 해서 이 계시가 우리에게 전해진 거죠. 이 말을 듣고, 19절 보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가 아기를 가지게 된 때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태어난데, 태어난 그때에 목자들이 달려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보면, 물론 마리아가 믿어서 생겨난 일이긴 하지만,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분명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확신을 심어주는데 아마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리하고 또 넘어갑시다. 21절에서 24절 같이 읽게요.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선바 첫해에 난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리라. 그렇게 돼 있죠. 할례할 8일이 되매 이러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율법을 다 지키고 계시다라는 걸 보여주죠. 물론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율법을 다 지켜 가셔요. 그것은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예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간으로 나서 다른 말로 하면 율법 아래 태어나신 거예요. 할례라는 걸 요즘 말로 하면 세례라고 볼수 있거든요. 세례가 죄 씻음이라고 할때 예수님은 죄 씻음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훗날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달라고 말할 때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제게 오십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세례 받을 이유가 없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요. 그걸 보면 율법을 만드시고 율법을 주셨던 분이라고 해야 될그 예수님이 사실은 율법을 준수하면서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 태어난 아기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 따라서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고 이름은 예수라 하는 거죠. 예수 뜻이 뭐예요?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해준 말이 있죠. 왜 예수라 해야 하느냐 하니까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는 두 글자밖에 안 돼. 뜻은 뭐 그렇게 길어요? 그게 풀이해서 그런 거예요. 풀지 않으면 예수는 구원이란 뜻이에요. 구원하다. 예수하고 이름 뜻이 같은 사람이 성경에 여럿 있죠. 여호수아 또 있죠. 호세아. 다 이런 뜻이 다 구원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22절로 가니까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회. 자, 여기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회 하는 거 요거는요. 레위기를 알아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말이거든요. 레위기 몰라도 한번 해봅시다. 아이를 낳으면 산모가 부정해요. 그러면 일정한 기간을 끝난 다음에 정결 예식을 거쳐야 산모가 그때부터 정결해지는 거예요. 아니, 그래야 그때부터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거 저 레위기 설명할 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산모가 자기 몸을 돌봐야 할 시점인데 그 산모니까 며칠간 자기 몸을 돌보도록 해주라 이러면요 그거 안 지킬 사람 많아. 근데 성경은 부정하다고 땅 때려버리면요 그에 아무도 접근을 못해요. 표현은 그렇게 돼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산모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참 좋은 방식 중에 하나다. 레위기에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기간이 얼마예요? 37은 우리 조상들이 했던 얘기고. 에? 70일요? 레위기 다시 해야 되겠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르죠? 잘한다. 잘한다. 남자 33, 여자 66, 거기다가 7일 덧붙이는 기간이 또 있어가지고 합계 보면 40일, 80일로 보신대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를 낳으실 때이 정결 예식에 날이 참액하는 거는 40일이 지났단 뜻이에요. 큰일 난거 맞다, 그죠?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구절을 딱 보면 그 날짜가 이런 게 떠올라줘야 돼요. 그래, 이해하기가 쉬워. 좀다가 이거 날짜 40일 가는 게왜 중요한지 또 제가 설명드릴게요. 40일이 지나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갔는데, 율법에 따라가지고 허락한 대로 해야 되잖아요? 뭘 드려야 돼요? 24절에 보니까 제사를 드리러 간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번제 드릴 땐 주로 뭘로 하더라? 주로 많이 쓴게 어린 양이나 염소예요. 그걸로 번제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비둘기로 이 제사를 드리려 했다. 이 말은요. 그렇죠. 가난했다는 뜻이죠. 레위기가 그걸 보여줘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정말 가난한 사람은, 번제는 심지어 송아지부터 시작해요. 송아지를 드려라. 능력이 안 되면 어린 양을 드려라. 그 형편도 안 되면 비둘기도 드려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가난했단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정은 그런 의미에서는 참 가난했던 가정이었구나. 이런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날짜 40일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한두 가지 더 추가를 한번 해봅시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아까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의 그 축하 사절이 참 초라했다. 저 그래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반발을 할 만도 한데 가만 계시네요. 마태복음 읽으셨을 텐데요? 그렇죠. 동방박사들도 온 적이 있잖아요.
제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네.
동방박사는 예수님 나서 바로 오면 오지는 않은 것
아, 그래서 얘기 안 하셨으면 그건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축하 사절이 너무 초라했잖아요. 이러면 아니 동방박사들이 아주 귀한 예물 들고 찾아왔더라 했는데 그거 왜 여기 없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권사님 말씀 맞습니다. 동방박사들은요, 이 마구간에 있을 때 찾아온 게 아니에요. 이치상으로 봐서도 한참 뒤에 온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왜 그러면 누가는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아주 귀한 예물 들고 귀한 분이 탄생 나셨다는 거 찾아온 거 기록 안 했냐? 누가의 의도가 뭐라고 했죠? 예수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할 때에 박사들이 찾아와서 황금과 몰약을 데리고 한 얘기는 그게 별 도움이 될 이야기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바로 그 시점에 있었던 이야기도 아니라고 보니까 그 얘기는 누가는 자기 그 하고 싶은 이야기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핵심에서 그걸 제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빼버렸다는 얘기죠. 그럼 왜 뺐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날 밤에 이 애굽으로 도망간 게 아니에요. 왜 아니냐? 그러니까 그 몇 가지 이유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본문만 보면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데 베들레헴에 8일을 있었고 40일도 있었고 8일하고 40일하고 합쳐야 되겠다. 그죠? 40일 동안 베들레헴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 다음 어디로 갔을까요? 예루살렘에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고향 그 본적지인 베들레헴에 다시 와 있었던 것 같아요. 짐작입니다. 와 있는 그 시점쯤에 그 와이스가 얼마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있을 그 어간쯤에 동방박사들이 온 것 같아요. 동방박사들이 찾아왔는데 찾아와가지고 처음에는 예루살렘으로 갔잖아. 그죠?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다시 그 이 아이를 찾는다고 베들레헴에 갔는데 그 못되게 생각했던 그 헤롯 왕이 그죠? 이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할 때 몇 살 밑으로? 왜 두 살이죠? 아니 금방 태어난 아기일 것 같으면 갓난 아기를 찾으면 되지. 그 왜 두 살이나 그렇게 다 죽이라고 명했을까? 그것도 짐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아이가 태어난 별을 보고 동방에서 여기까지 따라오려면 여행길이요. 최소 한 달, 길면 두 달 그렇게 봐야 됩니다. 먼 곳에서 온 거예요. 적어도 한두 달 이상은 걸려가 왔어요. 그러니까 헤롯이요. 그 나중에 마태복음 한번 보셔요. 헤롯이 그 별이 언제 나타났는지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을 내가 여기까지 올 동안에 기간이 많이 흘렀다는 얘기예요. 그거 때를 자세히 묻고 그래서 아 언제쯤 낫겠구나 하는 걸 감을 잡아가지고 동방박사들이 갖고 나중에 속은 걸 알고 난 다음에 아이들을 죽이라고 말 때 넉넉 잡아서 두 살 간 거는요 이미 시간이 제법 흘렀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헤롯이 그런 명을 내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갖는 것은 태어난 그날 밤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할례를 받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고 난 이후 얼마쯤 지났는지는 좀 분명치 않아요. 재산으로 태어나서 최소한도 40일은 지났고 아니면 조금 더 경과하여 그 어느 시점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 하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한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라고 말하지 말고 베들레헴에 어디예요? 아니 제가 그걸 묻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태어난 곳은 마구간이죠. 이 동방박사들이 경배한 곳은 마구간이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죠? 어디에 들어가서 아기께 경배하고? 세상에 그런 걸 누가 자세히 보나 그죠? 집이라고 돼 있어요. 집에 들어갔어. 그 왜 집일까요?
그때는 고향에 왔으니 집에 있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날짜가 그날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탄생했을 때 그 일이 벌어졌다고 적었다면 전부 마구간에서 벌어져야 될 일이지만 여러분 마구간에 며칠 있었겠어요?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마구간에 며칠 있었겠어요? 하루나 이틀이나 방만 나오면 비었으면 바로 옮겼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기 그 뭐야 동방의 박사들이 왔을 때는 마구간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때는 이미 어느 집이든 구해가지고 아니면 고향 동네 왔으니까 또 혹시 아나요? 뭐 머무를 만한 집이 생겼을지도. 그래서 박사들이 왔을 때는 별이 가르쳐주는 그 집에 들어가서 경배를 하고 누가복음의 목자들은 뛰어와서 마구간에서 경배하고 이게 맞다는 얘기예요. 아씨 목사님은 성경 읽을 때 그런 것까지 다 꼼꼼하게 봐서 그러나요? 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못된 신학자들이 이런 걸 도움을 줘요. 봐라, 누가의 기사하고 마태 기사하고 얘기가 다르지 않느냐. 다르니까 이거 서로 다른 이야기가 뭐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렇게 된 거야. 그런데 아니, 그래, 시점을 생각을 해보면 다를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 다른 거 갖고 시비를 거는 학자들이 있으니 그런 학자들하고 싸우다 보면 학자들 사이에서도요, 이게 이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데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학자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보고 또 성경을 꼼꼼하게 읽다가 아 이거 좀 이상하다 싶어서 질문도 해보고 이러면서 그걸 하나씩 익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야기와 마태복음의 이 이야기가 왜 다를까 이런 차이를 딱 살펴보면 그거 이해가 돼요. 납득이 되고요. 대충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듯 합니다. 중요하진 않지만 가끔 그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를 하실 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 혹시 또 그 뭐라 그러나 은혜가 안 될 소지가 있어서 제가 미리 부탁합니다. 목사님들도 성경을 그렇게 꼼꼼하게 살필 겨를이 없으니 참 은혜로운 설교 한다고 제가 여러 번 들어서 그래요. 은혜로운 설교 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은 이 땅에 벌써 이렇게 불쌍하게 태어나셔가지고 태어나시던 그날 밤에 제대로 누워있지도 못하고 그 피덩이가 돼가 그날 밤에 애굽으로 도망을 가야 했고 은혜가 되잖아. 근데 아는 사람이 들을 땐 또 뭐라 그래요? 아, 우리 목사님 뻥이 좀 세다. 잘 몰라서 저런 설교하고 있지. 그날 밤에 피덩이 채 도망간 게 아닌데. 또 이리 되잖아, 그죠?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좋은 답을 가르쳐 줄게요. 그나마 우리가 성경에 눈 밝은 홍목사를 만나가지고 이 정도로 배운 거에도 감사하고 또 안 그런 목사님들은 또 이렇게도 은혜를 끼칠 수가 있으니 거기도 아멘도 하고 그럼 양길로 하면 되잖아요. 좀 그러세요. 저 옛날에 제가 저 집사 시절에 우리 아이를 가르치면서 내가 당부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참 앞날을 내다보는 능력이 있어요. 저 밑에서 몇 년간 공부했던 아이들이요, 대학을 가가지고 반년 만에 이제 여름 방학 맞아 돌아오면요, 하는 소리가 다 그거예요. 선생님 죽겠어요. 왜? 선배랍시고 나서가 리더라고 가르치는데요, 세상에 성경을 순엉터리로 가르쳐요. 이래되는 거예요. 근데 걔들이 졸업하고 떠나기 전에 제가 당부가 한 게 뭐냐면요, 너희들 대학 가거든 이런 이런 일이 생길 거다. 그런데 찍소리 하지 말고 그 선배들 말 잘 듣고 따라가라. 왜? 너희는 1학년이고 그 선배들은 어쨌건 2학년, 3학년 선배들이 돼갖고 너희 가르치다고 하는데 그 선배들은 내 같은 선생님을 만난 적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넌 고등학교 때 좋은 선생님을 만나가 좀 배워서 그렇게 된 거다. 가서 티낼래 참을래? 잘 참고 오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여름 방학 때 돌아오면 정확합니다. 딱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 노릇 잘했다니까요. 잘 참고 있다가 너희가 다시 지도자 역할을 하고 가르쳐야 될 입장이 되거든. 그때 제대로 하면 된다. 알았냐? 첫 학기는 참 힘든데 그렇게 하고 두째 학기쯤 가면 또 잘 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발 부탁인 거는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성경을 너무 잘 가르쳐 놓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교인들이 머리만 굵어져 가지고요, 목사 설교하면 은혜 안 된다 해서 엉뚱한 소리만 자꾸 해서 한다 이런 염려 때문에 못 가르친다 이런 분들도 계셔요. 아예 공개 석상에서 그런 말 하시는 분도 제가 들었어요.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남들 모르는 거 더 많이 배워서 더 많이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요, 그런 입장에서 아 옛날 우리 주일학교 때 뭐 옛날부터 전해 오면서 가르쳐 놓은 거, 그 다음에 바빠서 목사님들이 성경을 자세히 못 살펴서 혹 실수하는 경우 종종 있어요. 그거 있을 때 그런 실수까지도 용납하고 감사 줄 줄 알고 오히려 그럴 때마다 또 아, 홍 목사를 생각하면서 참 감사합니다 이러면 문제 될 거 없다니까요. 그러시란 뜻입니다. 이게 뭐 말하다 보면 꼭 좀 어찌 보면 지자랑 같기도 하고 이래서 말하기는 참 좀 애매한 구석이 있긴 합니다만 제가 부탁을 할게요. 네, 그렇게 기대해둡시다. 25절에서 조금 길지만 40절까지 쭉 갑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계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그리스도 중에 많은 사람의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 아,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때 이제 만났던 두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하고 안나라는 사람을 만났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네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본다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기고 자기 왕도 없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 땅에 이 모양으로 삽니까? 하나님 어떻게든지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세워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의 위로 아니겠어요, 그죠? 그걸 기다리는 사람, 신실한 사람이었단 얘기죠. 여러분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요 이런 장면 보면 마음이 아픈 게 정상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이래가지고 됐습니까?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시몬하고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리스도를 꼭 보게 될 거라고 가르쳐 주셨던가 봐요. 그랬더니 이 시몬이요. 정말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아기 예수를 만난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은 모르죠. 근데 시몬은 바로 알아봤던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성령께서 다 하시는 일이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겠죠. 그랬더니 29절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이걸 한국식으로 표현하면요. 하나님 이제는 천국 가도 되겠네요. 이래 이제 저 한국인 그리스도인 이야기고 이 한국 사람들이 본래 이때 하는 말은요.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표현이에요. 이게 느낌이요. 왜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모양 이 꼴로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성령께서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 아기를 본 거예요. 하나님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겠죠? 그 정도로 끝날 줄 알았는데 느낌이 조금 달라요. 뭐라고 그러나 보세요. 그 다음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 그러니까 이 아기의 탄생은 어느 날 우연히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만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 사람이 기다리는 것은 이스라엘의 위로였잖아요. 그죠? 근데 시몬이 깨달아요. 알았어요. 이스라엘만 위한 게 아니고 이방을 비추는 빛. 다시 말하면요.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시몬이 깨달아 아는 겁니다. 그 다음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을 하필이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찬양이고 놀라운 감격이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그죠? 이제는 죽어도 이한이 없습니다. 이런 찬양을 하는 거 보니까 세상에 이 의미를, 이 아기의 탄생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몬의 이 이야기는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몬이 그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 그러나 보세요. 34절 중간에요.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아니, 느낌이 좀 이상해져. 그 다음 35절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그러니까 이 아이의 탄생은 이 인류에게는 너무너무 너무너무 큰 하나님의 위로요 감격이긴 하지만 마리아에게는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시몬이 성령으로 감동이 된 사람이 뭐 모르는 게 있겠습니까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참 놀라워요. 그 중에 하나가 34절 거기 다시 보시면요,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기 위한 표적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의 탄생은, 메시아 탄생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어떤 사람은 패하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흥하게 될 수 있다고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그 사람의 상태를 무시하고 무조건하고 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겠다, 이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걸 잘 보여줘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는 믿는 자는 영생이고 안 믿는 자는 영벌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이 아기의 탄생이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은 아니에요. 어떤 분에게는 정말 복이 되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게 심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비슷한 표현을 하나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어떤 향기죠? 우린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어떤 향기죠? 이 향기가 퍼져나가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요? 아, 이거 놀라운 얘기인데?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향기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향기예요. 여러분, 똑같은 향기가 어떤 사람은 생명에 이르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요. 고린도 후서 2장에 있는 얘기니까 나중에 확인하셔요. 여러분, 똑같은 향기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고린도 후서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건 이런 경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밖에 안 했는데 그걸 하려면 배경이 무슨 얘기였냐면 이런 거예요. 로마 장군이 전쟁을 하고 개선을 할 때요, 행렬이 지나가요. 이 행렬에 꽃장식을 하고 향을 피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행렬에 뒤에 뭐가 따라오냐면요, 포로들. 같이 행렬에 동참시켜 데려오는 거죠. 클레오파트라도요, 사실은 포로로 로마에 간 거예요. 예쁘게 꾸며가 오지만요, 포로예요. 백성들 나왔어요. 야, 저렇게 이쁘다 하던 그 이집트의 뭐야, 여왕 보려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포로도 포로 나름이지만 뭐 포로도 어느 형태가 다르긴 하겠죠. 그때의 그 길을 지나가면서 맡았던 향내가, 그 향내가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로마 병사들에게는요, 승리의 감격의 향기가 되지만 포로들에게는요, 이 향내가 자기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는 향내단 말이야. 그런 행렬을 염두에 두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이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하여금 생명이 이르는 향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이 이르는 향기가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내고 있는,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예수를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영생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벌이 될 수 있음을 시몬이 여기서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는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겠다. 그걸 위해서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있어서는요, 이 아이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칼이 찌르듯이 아픈 아픔을 견뎌내야 할 것이라고 말해주는데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 다음 이유 보세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고 물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답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건 굉장히 문제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달라진 게 뭐예요? 제일 쉬운 답. 구약이 신약으로 바뀌었어요. 구약 시대가 신약이 됐어요. 이런 옆에 한 놈이 있다. 아, 예. BC가 AC로 됐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영양간 하나도 없는 말이에요. 자, 우리끼리 영양가 있는 걸 좀 해봅시다. 예수님 오셔서 달라진 거?
제사 없이.
예. 네. 제사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 좋은 얘기죠. 제일 영양가 있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못 먹던 추어탕도 먹게 되고요. 못 먹던 삼겹살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이거 예수님께서 이 땅 오신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긴 얘기는 다른 데서 해야 되니까 여기는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구약은요, 의식과 예식이나 형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던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런 어떤 의식이나 형식보다가는 계명이나 율법이나 그거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거예요. 뭐죠? 마음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표현한 준 말이 이겁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런 형식이나 절차나 예식이나 이런 걸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시대가 왔다. 이걸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그걸 드러내려 하기 때문에 그걸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저 예수는 율법을 파괴하는 자다. 이래서 예수를 죽이려 한다. 그게 결국은 마리아에게는요,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 시몬이 아주 명확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느냐 그렇게 물으면 설명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결론만 하면 그거예요. 마음은 딴 데다가 두고 몸만 가지고 폼만 갖고 제사 되었으면 하나님 섬겼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다 버리고 이젠 뭘로 해라고요? 마음으로. 그걸 다른 데서 표현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섬길 때가 오나니 하는 편이 그거잖아요. 수가성 예인이 물었던 거 있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 답변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 때가 오나니. 이게 개혁성경에 또 조금 바뀌어 있죠. 진리와 영으로 아마 그렇게 돼 있나 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예배해야 될 때가 온다. 예수님께서 하신 게 그건데 시몬이 여기서 잘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유명한 선지자 한 사람 바누엘의 딸 안나란 분이 나오죠. 이분이 평생을 교회에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도 귀한 은혜를 주셔서 메시아의 탄생을 보게 하셨네요. 이분이 이때쯤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84세. 그 우리 개정 성경에 보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게 약간 애매한 표현이에요. 과부가 되고 이제 84세가 되었더라 이 말인지, 과부가 된 이후 84년이 된 이야기인지 지금 아주 알쏭달쏭하게 적어놨어요.
헷갈렸어요.
여기 알쏭달쏭하게 했는데 옛날 우리 개역 성경에는요, 과부가 된 지 84년이었더라 이렇게 돼요.
넘었죠.
네. 7년 결혼해서 살았고 이후 84면 벌써 몇 년이고 91년이죠. 그러면 거기다가 결혼 정년기를 보태야 돼.
그러니까
적게 잡아도 100년을 넘어요. 예. 야, 쉬운 일 아니겠다 싶어요. 이런 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메시아를 만나게 해 주셨더라. 그런 얘기죠. 38절을 한번 보시면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마 앞에서 시몬이 말했던 것하고 큰 차이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앞에서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라는 자 뭐 이랬었는데 여기서는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자입니다. 속량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어디 두 모임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오늘은 생략합시다. 왜 속량이라는 말이 필요해요? 예루살렘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뭐처럼 되어 있어요? 종이 되어 있는 거죠. 종처럼 되어 있는 이 예루살렘을 속량, 값을 주고 사서 양민으로 만들어준다. 이게 속량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하고 거의 비슷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백성이 이게 무슨 꼴이에요? 제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성경은 간단하게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아기에 대한, 아기 예수에 대해서 모든 말씀 다 하더라. 아마 시몬과 동일한 내용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는요,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가 돌아온 이야기, 이런 얘기는 일체 없애버렸어요. 기록 안 하고요. 누가가 보기에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었다고 여겨지는데 아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시간이 더 많으면 또 좀 더 할 수도 있는 문제이긴 한데 오늘은 생략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 얘기를 생략을 하고 본 동네 나사렛으로 가셨더라. 그 얘기하네요. 그 다음에요.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라며 강하여지고 가는 것은 육체가 자라는 걸 말하죠.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하며 가는 건요, 사람이 몸만 자라면 안 돼요. 뭐도 자라야 되죠? 지혜도 자라가야 되죠. 근데 그것만 자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 말은 그 원문상으로 보면요, 은혜 가운데 자라갔더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랐더라 이런 것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라갔다 이 말은 영적으로도 자라갔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요, 몸만 자라도 안 되고 지혜가 자라지 않아도 안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도 성장해야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다 자라가야 이게 온전한 삶이 되는데, 이 예수님의 이 성장에 대해서는 그 아래 보면 52절에 또 나오니까요. 거기 가서 또 설명할 거니까 오늘 여기 자세히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몸이 자라지 않아도 고통스럽죠. 근데 몸은 잘 자라는데 머리가 자라주지 않으면요, 참 속이 상하죠. 근데 웬만한 부모들이 거기서 스톱해요. 거기서 끝나요. 몸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면 더 이상 다 된 줄로 알아요. 거기서 하나 더 붙여서 뭐가요?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신앙적으로 살았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근데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죄송합니다만은요, 나중에 편해요. 나중에 편해요. 신앙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도 참 잘 돌봐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라가셨더라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은 요만큼만 합시다.